5장 1절에서요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인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오해의 주범이 아마 복음송 아닐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복음송이요. 노래 괜찮죠? 노래 괜찮은데 그게 왜 약간의 문제가 될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잖아요. 그 노래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송 가사가 여하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아마 그 찬송의 핵심에 있는 것 같죠. 여기 나오는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장 쉬운 예로 그 잡은 고기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겠죠.
아니요. 팔았어요?
잔치를 했거나.
잔치할 겨를 여기 본문에 없는데요. 버려두고에 해당되죠?
아, 여기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이 기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됐더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더라. 그런 거죠. 그때 많은 잡은 고기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요, 다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왜 버려두고 떠날 거에 그렇게 관심을 쏟느냐? 그런 점이 약간의 제가 오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을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많이 잡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기록은 뭐냐면요, 밤새도록 환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는요,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베드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선원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올랐는데 그게 시몬의 배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그물 씻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장차 수제자가 될 사람이 이래가 되나요? 더군다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장 말미에 보면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분이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몬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인데 아마 모른 척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시몬이 놀라서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하튼 1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몬은 딴짓하고 있었더라. 약간 삐졌나? 아니면요? 애들 보면 이런 짓들을 하죠.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고 딴짓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귀를 곤두세우고 듣고 있으면서 일부러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시몬의 모습이 약간 그렇게 보여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그러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4장에서 주된 얘기가 나사렛에 오셨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고 그런 다음에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수가 있는 거죠. 게네사렛 하는 게 갈릴리 호수의 그 북서쪽 해안을 따라서 넓게 펼쳐져 있는 평원을 가리키는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에 나사렛이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나 이런 성읍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게 원래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호수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으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랐더니 그게 시몬의 배예요. 시몬아 배를 조금 띄울 수 있겠냐? 그래서 해안에서 약간 띄워가지고 그 뒤에서 또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옛날에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해변에서 배를 약간 띄우고 예수님은 배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다른 사람들이 잘 들렸을까요? 왜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우리는 우리 지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저는 예를 들어서 포항에 어릴 때 바닷가에서 컸으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약간 띄워버리면요 해변이 이렇게 쫙 퍼져버려요. 퍼져버리고 바다는 항상 물이 촐랑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에다가 해변으로 쫙 퍼져 있으니까 이게 그 만약에 배를 조금 띄워가 거기서 말씀을 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귀에 듣기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된다 이랬는데 거기 실제로 그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퍼진 해안이 아니에요. 어떤 해안은 꼭 뭐라 그럴까요? 병풍처럼 바로 물가에서 병풍처럼 이렇게 쫙 서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 배를 살짝 띄우면 마치 사람들이 그 해안이 저게 해안 당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주로 앉으면 바람을 타고 소리가 참 잘 들린대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강연석에 앉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 앉은 게 그게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강연당, 야외, 맞아요. 야외 음악당처럼 그렇게 된대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싹 불어주면 소리가 아주 잘 들린대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바닷가처럼 파도가 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잔잔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그 중요하죠. 어쨌든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가르치시고말씀을마치시고시몬에게이르되깊은데로가서그물을내려고기를잡으라이러셨단말이에요시몬이예수님에게장모의열병을고쳐주는그런이적을체험도했지만말씀가르치는데에서괜히조금떨어진척하고딴짓하고벌리고있는데예수님께서찾아오셔서그배를타더니그위에서말씀을다가르치시고난다음에자고기잡으러가자하신다는말이에요전문어부가예수님에게이일을제기한다면제기할수있을것같아요뭐몇가지있을수있잖아요예수님이하나님말씀은잘가르치시지만말씀을잘가르친다고고기마저잘잡을수없잖아요그럼목사님이설교잘한다고어디가장사하는집에가장사잘되는방법까지가르쳐주려고덤비면요 아니목사님은설교만하시고그냥막교인들돌보시는것만하고장사는우리한테맡기세요이게맞단말이에요더군다나 예수님전업이목수잖아요아니목수출신이뭐어부한테고기잡는법까지가르칠거있겠습니까이러면말돼요그리고고기가깊은데많아요얕은데많아요반드시깊은데고기가많다는법은없어요낮에는경우에따라서요얕은데로나와서설칠수도있는데낮에꼭깊은데로가서잡는다하는게꼭고기를많이잡는다는보장이있는건아니다는말이에요그리고우리가밤새수고했다가허탕을쳤는데낮에뭐잠시간다고뭐있겠습니까이럴수도있단말이에요
낮에고기가없다고그러면
그렇죠낮에만약에뜨거우면뜨거우면자기들도어디가가지고쉬고있단말이에요근데꼭있다는보장도없죠더군다나또하나는요여태까지그물다씻어놨는데
끝났는데이런거
그물다씻어놨는데또가가지고허탕치면고기는한마리도못잡고또그물만씻어야되는이런일이있을수도있는데이런말할수있다는거예요근데베드로가요할수있는말을접어놓고그말씀에의지하여내가그물을내리라하고가는거예요그러니까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데안듣고옆에서딴짓은하고는있지만예수님말씀에함부로거역할수없는또그무언가가있기는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가서그물내렸습니다내려봤더니세상에그물이찢을지도록많이올라오는거예요베드로가얼마나놀랬던지요태도가확변해요뭐가변했느냐면그앞에말과뒤에말을꼭비교해볼필요가있어요8절에보면예수의무릎발에엎드려이르되주여나를떠나소서이러죠예수님을부르는호칭이주여라고돼있어요근데그전에는뭐라고그랬나보세요그렇죠5절에서는선생님이요그랬잖아요선생님이갑자기주여로바뀌었어요왜바뀌었을까요이사건으로인해서예수님보는눈이확달라진거예요아이분이단순한선생님이나훌륭한그런분랍비정도가아니다라는걸아는거죠이게얼핏봐서이해는잘안돼요뭐고객이많이잡았다고갑자기근데이제그여기에드러나지않는그사건중에하나가누가복음아니요한복음에있어요뭐가있느냐면요한복음에서원래이사람들이세례요한의제자였는데세례요한이나를따르지말고저분을따라가라고예수님에게보냈단말이에요그래서제자들이예수님에게가서한며칠묵었나봐요근데문제는자세한기록은없어요그랬는데이제자들이예수님과함께동행을안하고갈릴리에고기잡고있는거야그러니까예수님이다시찾아오셨다는얘기예요그러면짐작할수있는건뭐냐면자기들의선생님이었던세례요한이저분한테가라그러니까갔는데며칠묵으면서예별볼일없네이러고는그장소가저요단강예루살렘쪽에있단말이야그래서아마실망하고에잇하고고향으로가버렸던것같아갔는데그분이찾아온거예요또찾아와서장모의열병도고쳐주고말씀도전하고있는데베드로속에야우리가 저 예수를 버리고 떠난 게 이게 잘못한 거 아닐까? 저분이 저렇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보통 능력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귀는 저쪽으로 가 있으면서도 그물을 씻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와서 대도 안 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던져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 딱 보는 순간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종합해보면 아 이분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처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주님으로 딱 보시는 순간에요. 그동안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쳐다보면 잘 몰라요. 자기를 열심히 보면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대비가 돼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만 아는 사람은요. 우리말에 맹점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말에 맹점이 있다 이런 말 아무도 아마 하지도 않을걸요. 근데 외국어하고 비교해보면요. 우리말에 맹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말에 꼭 있어야 할 단어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이 딱 효과 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쓰는 자기 말만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말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를 알면 외국어의 관점에서 우리말을 보면요. 우리말에 빵꾸가 나 있다든가 아 우리말에 이런 특성이 있다든가 이런 게 확실히 잘 알아져요.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말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특성.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면요. 참 어려운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두 개, 세 개가 되면요. 그 명사 뒤에 S만 붙이면 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참 달라요. 책은 한 권이라는 책도 알아야 되지만 책을 해야 할 때는 권이라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해야 할 때는요. 명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명. 근데 어떨 때는 한 사람, 한 군 이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놈이라기도 하고 또 안 그렇지만 한 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다 알아야 돼. 우리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우린 몰라요. 전혀 의식 안 해. 아무 때도 안 헷갈려요. 개를 헤아릴 때는 한 마리라 그러고 사람을 헤아릴 때는 어른이면 한 분이라 그러고 친하면 한 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워도 한 놈이라 할 수 있고 이거 우린 못 느껴요. 못 느끼고 마음대로 쓰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말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래서 옛날 그 장립식 하는 날 선교사들을 축사하라 했더니 이분이 올라와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예, 오늘 장로 두 마리 하고 집사 세 마리 얘가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그게 우리는 웃어 죽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니까 이런 점에 대비해보면 아 영어라는 언어와 우리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게 이런 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말만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은 우리만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알게 되는 순간에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데 여기 이제 베드로의 이 반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요. 10절 중간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은 아, 이거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만. 그 그랬더니 모세와 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죠. 사람 낳는 어부라 하면 아주 재미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맡아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증인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꼭 시켰어요. 저 논지는 그래요. 부교역자는 못 믿는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부교역자 믿고 대평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교역자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의도적으로 한 번씩 시켰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준비 잘해가 오는데요. 잘해가 오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이래 버렸거든요. 낳는 기나 잡는 기나. 근데 아이들이요 웃었다고 깨개거리고 웃어서 뭐 사람 잡는 어부? 그러면 사람 짐승 잡듯이 잡는 거야 하고 저끼리 쑥득대고 있어도 이 선생님은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고 자기는 막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맞춰버렸어요. 나중에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고 뭐 했는지 아나? 본인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설교한다고 나면 소위 말하면 떠는 거잖아, 그죠? 떨면요 애들이 무슨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뭐라고 쑥쑥대니까 전혀 안 들려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내고 끝나고 말았는데 그렇게 돼서 한번 된통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맨날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고.
외국인들이 들으면 하자가 없는데요.
아니 우리도 어떤 지방에서 보면 막는 거나 잡는 거나 네, 같은 거예요. 고기 잡는다고 말하니까 네, 괜찮지. 네. 근데 아이들은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낚는 거하고 잡는 거는 짐승 잡는 거 잡을 때 쓰는 건데 그걸로 알아듣고 한번 쇼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됐냐고 묻는다면요. 됐죠. 네. 아주 훌륭했죠. 네. 한 방에 3,000명, 또 한 방에 5,000명 이 정도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리라 했더니 제자들이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고기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만났다가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요, 한 예수님 끈질겨요. 일부러 찾아오셔요. 고향 거기까지 찾아와서 안 듣는 척하고 그물이나 씻고 있는 그물만 씻고 관심 없는 척하는 제자한테 찾아와서 배 좀 빌리자. 그럼 고기 잡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도 너 안 따라올래? 이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다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아주 무서운 분? 아주 인자하신 분? 전 느낌이요. 장난기가 아주 심한 분이에요. 하나님 장난기가 아주 심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달리 말하면 유머 감각이에요. 참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도 가마 그 뒷면을 이렇게 보면, 따라와! 하고 맥살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도망갈 듯한 놈들 살랑살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 게 여기 참 재밌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서울 애들 말로 밀당이라나요? 네. 밀고 당기기요? 서울 와서 제가 들은 말 중에 밀당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데 경상도 애들이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한 방으로 끝나버리지. 밀고 당기고 이걸 잘 못해서 그 잘 모르는 경상도 애들하고 서울하고 붙여놓으면 연애가 안 돼요. 그 우리 딸내미 지난번 결혼식 할 때 26세 간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경상도 아줌마 하나가요 그 경상도 같이 말아서 그래 그렇다 이렇게 하는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 왜 그래? 아니 경상도 가시나들은 한번 연애해가지고 하면 그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래 결혼까지 가보고 앞도 뒤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 가는데 저 서울 가시나가 됐으면 택도 없다. 이거 제거 저거 제거 그래 안 가. 누구 얘기 같아요? 자기 그 얘기 하는 사람 자기 얘기라고 그래.
체질을 못해요. 거울에 가야 돼.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미루고 땅이 갈 것 없이, 막, 그러기로 했으면, 그러고 평생 가는 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전 이 장면 보면 참 재밌어요. 은근히 도망갔다가, 모른 척하고, 딴짓하고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배 좀 빌리자.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가 결국은 자기 발로 항복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신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를 네. 봤어요, 목사님. 네. 거기 보면 이제 언덕배기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직구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웃음있지, 아까 장난치신다는 그런 표정으로 딱 한번 웃으시더니.
아, 그래요?
딱 내려오셔요.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그게 이 장면 보시면 딱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재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12절에서 16절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그러는데,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뭐 나병 그래도 병인가 보다, 뭐 이 정도죠. 나병이 옛날에 이거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통보자는 자매도, 형제들도 네. 다 버려버리죠, 그 사람은.
네. 형제, 네. 형제 자매 다 버린다.
고립되죠. 온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 네. 불치, 불치 중에 불치였다. 그 유전도 된다고 해서 아무도 접근도 안 하고.
네, 일단 사람들하고 접근 금지죠. 네. 나병이다라는 것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고 방법은요, 그 소록도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을 다 버려두고 혼자 가야 되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렸을 때 문둥이, 이제 경상도 말로 문디,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그 해 빠지면 돌아댕기지 마라, 문디가 잡아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저기 애양원, 애양원이나 그쪽을 제가 한번 구경하고 돌아온 다음에요.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난 천사의 개념을 오늘부터 바꾸기로 했다. 천사는 저기 고동고동한 애기의 날개 달린 게 아니고 대기인 호쟁이더라. 애양원에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곤 했는데 그 돌보게 된 계기가요. 어떤 선교사가 전주에서 아마 광주 쪽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 대하는 걸 본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디가 나타나면요, 돌부터 던져요. 이유는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서 쫓아버리는 게 이게 그 기본인데, 그 아마 선교사 그걸 본 모양이에요. 보고는 너무 불쌍하다고 해요. 이 나병 환자를 자기 그 말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운막을 치고 돌보게 됐는데, 결국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게 애양원의 그 시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양원에 가면 그 애양원 원장했던 분들 사진을 쭉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같은 한국 동족이 버린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천사지. 뭐가 천사겠냐 말이죠. 20세기 들어서도 이 모양이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가면요, 예, 나병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입 다물고 다니면 안 돼요. 항상 불결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돌맞아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항상 외치고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형이죠. 천벌, 하늘이 준 형벌, 이런 뜻에서 천형이라고 불렸던, 그게 나병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건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네요.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고쳐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손댈 필요 있나요? 손댈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데도 손을 대셨네, 그죠? 그런, 그,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자체가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감동이죠. 예. 그, 애양원이나 소록도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밥같이 못 먹어요. 생긴 것도 흉측하고요. 그 손으로 장만에 음식 내놓는 거요. 잘 못 먹는데요. 그나마 아주 흉한 사람들은 사람 눈에 잘 안 나타나고요. 그렇게 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 맞이해 주는데, 진짜 흉한 사람들은 일반인들 가서 못 만나요. 따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밥 먹으라고 내놓으면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차마 못 먹는다 그래요. 근데도 일부러 그렇게 밥 먹으라고 내놓는데, 밥 먹어야 이게 예,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거는 나병 환자를 받아들인다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그에게, 그들에게 손을 댄다는 자체가 엄청난 감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대로 한인격으로 받아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양원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선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뭐 그렇게 해서 치료를 도왔다는 그 그림 이야기 보면,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선양원 목사는 여전히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애양원 가도 그렇게 끌기는 없지만 느낌으로 간다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막상 실제로 그런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예수님은 그렇게 손을 대시며, 이 말은요, 그를 그렇게 그 거부 안 하고요, 한 형제로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다 안 나았다라는 그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는 제사장이 내리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신명기나 그 레위기에 이런 규정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제사장에게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가라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러가면 제사장이 나았는 게 틀림없다는 거 확인은 해주되 어떻게 나았냐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사실대로 말하죠. 예수님이 네, 이렇게 해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인정 안 할 수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뭐냐 보자 이렇게 덤비거든요. 덤비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적을 다 보여주신 셈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도 이제 나중에 제사장들이요 또 다른 이적을 보자 증거를 대라 이러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얼마나 완악하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죠. 소문 내지 말라 해도 그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장 말미에서는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 16절에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니 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기에 이 표현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살기도 바쁜데, 그래도 교회에 좀 충성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바쁜데, 그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왜 바빠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물음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위험한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가끔 사고치는 목사님들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마 중간에 옆으로 새지 않았을까. 하나님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열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목회를 해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저런 실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바쁜 와중에 일단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17절에서 26절요 다시 봅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비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도 참 재밌는 사건인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요 갈릴리 저 초원까지 와서 이 모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뭐하러 왔겠어요?
감시하러.
예, 감시나 트집이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할 만한 어떤 조사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 우리 일본 시대 때요. 예배 드리는데 일본 순사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 이러죠. 몇 사람이 메고 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왜 네 사람일까요? 귀퉁이 한 사람씩 붙으니까 네 사람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은 그럼 누구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정답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시켜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갈 때 친구 네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예요. 그럼 여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 이렇게 돼 있죠. 네 사람이 메고 왔겠지만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야?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저 불쌍한 저 사람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메고 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이 올라간 거죠. 기와를 벗기고 가는 거는 이건 우리식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와가 없거든요. 기와가 아니고 지붕이 그냥 평평해요. 평평한데 그걸 뜯고 내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좁은 집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뜯기더니 뭐가 또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요? 밑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짜증나고요?
어느 저 무식한 인간들이 이랬겠죠. 우리 예배시간 생각해보면 뻔해요. 우리 예배시간 있는데 누가 앞에 앉아 음반짓 하고 있으면요. 전부 다 거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이게 완전히 예배방해도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놈들 그럴 수 있냐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은 그걸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보였더라. 참 재밌는 얘기죠. 우리 눈에는 짜증날 것만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요 그 믿음이 보이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이 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앉아있을 때 옆에 다른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가끔은 짜증날 때 많아요. 짜증날 때 많고 성질날 때 많은데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 보시면요 믿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면요. 내가 날 봐도 짜증나고 성질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만 봐주신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지자면.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기다. 이거죠? 이건 이 사람들만 가졌던 믿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거 다,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보면서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전도하면서요 교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병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교회를 왔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별것 아닌 믿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데?
왜냐면 말을 전해도 네. 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건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왔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긴가민가 하고 왔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마지막 끈을 잡는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을 수도 있지.
아니 믿음이라면 뭐 악기도 한 방에 산이 하나 날아갈 정도는 돼야 믿음이지. 이거는 고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어?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 그럼 이게 대단한 믿음이 되냐 말이에요?
대단하진 않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런 믿음은 뭐냐? 그래도 믿음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런데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미신이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게 믿음이냐, 미신이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신 쪽이 훨씬 가까워요, 그게. 자, 당장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도,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세마포가 있다면, 이거요, 거룩한 옷이에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옷이에요.
그냥 옷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생각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게 목숨 걸고 그걸 빼앗아 온다면 훌륭한 믿음이겠냐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 안 가죠.
그러네요. 미신이 되겠네요.
그건 당연히 미신이죠. 천주교는 그걸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요. 그 소위 말하면 성의, 그다음에 성수, 성지. 천주교는 그거 다 성자 붙이잖아요. 그 안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건 효력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게 어떻게 믿는 대단한 믿음이 되냐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시체를 감쌌던 게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나한테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에게 가기만 해도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생각해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굳이 따져보면 믿음이랄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걸 예수님께서 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라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유심히 보면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 내용 자체를 보면 그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미신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믿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밥 많이 퍼줬잖아,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밥값을 받았어요. 100원씩.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꼭 밥값 받아야 되겠냐고 시비를 걸면요? 예? 안 내도 되죠, 사실은. 안 내도 되는데,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100원씩 내고 밥 먹었어요. 그 100원의 의미가 뭐예요?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 100원이라도 받는 거지 그 100원이 밥값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얻어먹는 사람이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나도 돈 내고 먹는다라는 자존심 세워주려고 100원씩 내라 한 거예요. 이 100원이 밥값이에요? 따지자면 아니란 말이죠. 100원도 없다고 우기면요. 기꺼이 그냥 드세요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것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자꾸 믿음 해서는 우리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어떤 거는 너무 별거 아닌데도 믿음이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진짜 대단한 믿음도 아들을 바치려 하는데도 바치고 나가는 이런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이제 거기 저 조사관으로 와 있던 이 인간들이요. 속으로요.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산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 질문 참 재밌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었어요. 표현을 바꾸면요.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고 물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 우리끼리 한번 해볼래요. 아,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쉽고 어렵고 자체를 떠났어요. 판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이비도 할 수 있고 진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 사이비인데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판별이 나는 거,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는요. 요건 능력이 있는 사람만 행하는 거고 사이비는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을 빌린다면 여기서는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의도는요. 내가 더 어려운 거 행할 테니까 그러면 쉬운 거는 자동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어려운 거 할게.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서 걸어가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쉬운 문제인 죄사함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내가 이겨버리는 거죠. 전쟁이나 무당과 전쟁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확률이 높은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옛날에 포항에서 성경 가르칠 때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뭐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래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포항의 점쟁이는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다가. 예.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포항에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서쪽이나 남쪽으로 해야지. 서울은 너무 머니까 북쪽은 좀 놔두고. 그래서 포항에서 사주팔자 보고 점치면서 아, 원래는 동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인데 이 돌대가리고. 그러니까 그 확률 노름이 점쟁이들이나 이게요 확률 노름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면에 예수님은요 확률 낮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걸 내가 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까? 그럼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동물일까요? 사람이 참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입니다. 이성적보다가요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졌다 그리고 굴복하냐?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요. 말이 아무리 맞아도 수긍 안 해요. 사람들 성미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하고 말싸움 해가지고요.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안 들어요. 왜요? 이 논리적으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분만 좋으면요. 거짓말을 해도 오케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으로 다루는 법을 빨리 알아야 되고 익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이기는 게 뭔데요? 절대 논리적으로 못 이겨요. 이게 봐야 남는 것도 없고요. 그 대신에 감정적으로 잘 건드리면요. 저 옛날에 최진실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의 그 요령 빨리 안 익히고 앉아가 맨날 그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갖고 따져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요, 예수님 말씀 따르느냐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거는 별로 소용없어요. 어쨌든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 요새 뭐 감동 경영 기사 그러는데 그게 정답 맞아요. 감동하면 뭔 짓을 다 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말이 맞아도 싫어.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요 고약한 인간들이 보고 끼어 앉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조금 기나요?
끝까지.
예, 끝까지 갑시다. 27절부터 30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지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27절 보니까 그 리비라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이러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나요? 열두 제자 중에?
네?
아, 세리 마태. 이 레위가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죠? 어부들이었는데 세리는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리가 결국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죠. 이 레위가 뭐 특별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가 마태복음을 남겼다는 것이요. 후대에 미친 영향은요 아마 베드로보다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어쨌든 공부 좀 했던 제자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더 컸다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주로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후대에 미친 영향은 확실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이거 틀림없어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당대 최대 학문을 마스터했던 모세가 있고요. 신약에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예. 이런 분들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커요.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그 공부가 뭐 글 쓰는 거면 더욱 좋지만 그거 아니라도 지금은 또 선교 나가고 할 때요 나름대로 직장에서 쌓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얕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같은 사람들이네. 29절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이러니까 아마 레위 입장에서는요, 송별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나 이제 청산하고 떠난다 자리사 이러고 잔치를 열었던 모양인데, 각 저 비슷한 무리들이 수북이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이 30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복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그 얘기거든요. 세리가 전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요, 나는 너희같이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저 좀 천대를 받아보면 예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제가 군에서 그 후송을 갔는데요. 후송 갔는데 그 명칭은 작은 늑막염이었어요. 늑막염으로 마산 통합병원까지 후송 가가지고 의사 면담 날짜가 잡혀가지고 오라 해가 갔더니 문을 열고 딱딱 들어가니까요. 고 안에 군의관이 앉아 있었는데 잠깐! 하더니요. 들어오지 말래?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뭐 한참 수선을 떨더니 이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문디가 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은 앞으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해야 될 의사일 텐데 환자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사 노릇하겠냐 그 느낌이 들더랬나요. 그 느낌이 저한테 상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댄 것이나 여기 가가지고요, 난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하는 이 말이요. 이 세리들이나, 이 세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천대받고 살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겉에서는 돈 때문에 굽신굽신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전부 욕하고 그런 멸시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말씀들이 죄인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특별히 그런 고백들이죠. 그랬더니 있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딴소리를 해요. 아,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다 하고 말을 또 바꿔치게 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비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준이 뭐냐 여기 하나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래요 이거. 예수님께서 요걸 딱 짚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은 다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특히 아이들 둘 키우면서요, 네 형은 이러는데 님 왜 그러냐 이래 나오면요, 요거 둘 원수지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절대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너 왜 이러냐 이거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바리새인들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 안 하고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 이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괜찮은데, 다른 집안들은 이러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아이를 키우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이들 입에서 좀 나와야 돼요. 물어놔야 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기준을 전부 다른 아이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분명하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태도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신랑 집에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일단 무슨 대답이냐면, 금식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나 기도도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내놔놓고 금식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실제로 이스라엘 풍습에요, 결혼식 일주일씩 하는데 금식할 시기가 겹쳐도 결혼식 때는 금식 안 한대요. 결혼식 해가지고 다들 흥겹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너무 그러지 않,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시거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느 여전도에 문제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올해 때 저기 이번 달에 야외 한번 나가자 이래가지고요, 경주 보문단지 거기 가서 그 비싼 커피, 호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폼 잡고 있는데 거기 가서 누가 반성을 했대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커피 마시가 되겠냐고 떠들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커피 한 잔이면 아이들 한 달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허비해서 되겠냐, 그거 가서 그래버린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말 하려고 그러거든. 원래 그때 해야지. 가자 갈 때 그때 하든지, 이왕 나와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한잔하고 있을 때는요, 같이 즐겨야지. 그 말 하고 싶어도 그때는 참아야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럴 것 같으면요, 그 불쌍한 아이들 생각하면 그 와서만 할 게 아니고 평소에 집에서부터 다 하든지. 뭘 생각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거예요. 너무 신령하고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전도하러 안 나가고 모처럼 너희가 웃고 떠고 들고 있는데 그거 냅다 고함 질러버리겠냐? 그럼 우리는 평생 심각하게 그냥 웃고 떠들지도 말고 먹고 해도 안 되고요, 심각하게 그냥 기도하고 전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거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야,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것이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때가 있다 이놈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는데, 숏 헌어는 놔두고요, 같은 의미니까 포도주 얘기를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거 아주 그 고상한 진리에 속해요 아니면 일반 상식에 속해요?
상식.
평범한 상식이요? 예, 네. 네, 맞아요. 이게 아주 평범한 상식이라. 그 새 포도주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 이해되기 쉬운 거, 매실 담글 때 매실 담가놓고 막에 꽉 막아놓으면요, 터지죠. 네, 터지거나 일나죠. 제가 처음 할 때 못 모르고요, 꽉 막아놓고, 아니 꽉 막은 게 아니고 해놨는데 설탕이 밑에 쫙 빨려있잖아. 지워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깨울러가 적기가 싫어가지고 궁리한 게 뭔지 알아요?
예? 뒤집어
막에 꽁마가 뒤집어 놨죠. 뒤집어 놓으면 밑에 깔렸던 설탕이 밑으로 내려오고 될 거 아니냐. 머리 잘 썼죠? 난리 났죠. 그게 삐직삐직 밀리 나와가지고 방바닥을 온통 그냥 막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 발효될 때 매실은 그냥 양반이에요. 포도는 더하다, 포도주는 더하단 말이야. 이게 팽창하기 시작하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튼튼한 부대를 쓰지 않으면 터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이건 상식이야. 그 정도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 설탕 적기 깨울러가지고 통 뒤집어 놔놓고 해 잘했지 하고 웃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상식 같은 이야기를 하시느냐 말이죠. 새 포도주 카는 게, 새 부대 카는 게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지금 옛 부대에 옛 생각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 부대, 새 포도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러는 것이요. 새 시대가 왔으니 새 부대를 준비해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이 어떤 이건 아주 고상한 진리죠. 아주 고상한 진리의 말씀을 일반 상식적인 표현에다가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 부대는 뭐냐? 우리는 너무나 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돼서 저 죄인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 그게 헌 부대라는 거예요. 그럼 새 부대는 뭐냐? 정결한 내가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새 부대라는 말이죠. 새로운 부대는 그런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원년 중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확장돼서 설명을 해보면 그 새 부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너희들이 조상들부터 섬겨왔던 그 교훈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국 해보면 이 새 부대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불쌍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은 안 하고요. 멀리 있어서 저 더러운 인간 다 이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뭐 혹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가는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말이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진짜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걸 받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대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거든요. 생각하는 건 뭔가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게 뭐예요? 신금은 답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변해서 신약이 됐죠. 뭐 이러면 되긴 돼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 또 어떤 의미에서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이거 엄청난 변화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 보면, 구체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 얘기거든요. 자, 한두 개는 해보고 지나갑시다. 제사가요? 맞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 이상 스톱이 됐죠. 우리는 왜 제사 안 지내요? 구약에 드렸던 모든 짐승들을 대치해서 예수님 혼자서 다 감당해버렸죠? 그냥 대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냐, 그런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자, 좀 더 실제적인 거.
율법 완성.
율법 완성하는 게 그것이 다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였거든요. 율법을 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자꾸 깨면서 폐지시키고 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완성하러 왔대요. 어떻게 완성하는데요? 요 차이입니다. 율법이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이 격식에 여기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다면 예수님은요 형식과 격식을 떠나서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바꿔놓은 것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요게 그 수가 성경이 만났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가는 그 문제가 해당되잖아요. 또 수가 성경이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겠죠? 어디서 예배드린 게 맞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 뭐야 어느 산에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어느 산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가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바꿔놓으신 게 뭐냐 구약의 형식적인 그런 저 방식으로 하는 걸 섬기던 것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실제적인 예를 좀 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지금도 삼겹살 못 먹어요. 추어탕 못 먹어요. 추어탕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변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시켰다면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이유가 없죠. 몰라.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레위기 공부 안 해요. 한때는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레위기 공부, 레위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 줄 알았어요. 레위기는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요? 레위기하고 계시록 강의가 많아요. 계시록도요 저는 저 혼자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그때 집사 시절인가요? 집사 이거 공부합시다 하더라고요. 야 나 몰라. 그래도 합시다. 집사님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공부하지 우리 평생에 공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시작한 거예요. 잘 모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하고 계시록하고요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 요즘은 보니까 레위기 수련회 하는 데도 있고요 계시록 뭐 신문에 보면 계시록 비밀하고 막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마 신천지일 거예요. 신천지가 하도 저러 버리니까 교회가 계시록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성을 하고 지금 계시록 강의가 요즘 많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전부 폐지시켰다면 계시록 아니 레위기 배울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 공부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 레위기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 드리도록 그 가르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책으로 레위기를 다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전 가르침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날 율법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명확히 표현된 것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멀리할 게 아니고 그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새로운 부대요 새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도주 얘기인데 실제 내용은요? 포도주가 아니고 새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셈이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합시다.